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십니까?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기쁨, 가득한 은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에 버거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대개 그 능력 있는 사람 도와줄 줄 알고 찾아갔지만 오히려 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그 거절감은 이루 표현하지 못할 만큼 우리 마음을 크게 아프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야지, 내가 있어야 큰 소리 치고, 내가 있어야 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있어야 이렇게 다 문제 없이 다 지낼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소유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요. 또 그것이 살고 죽는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잖아요. 왜요? 내가 하지 않음으로 죽을 수도 있다면, 또 내가 함으로 살릴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하지 않음으로 죽을 수도 있다면, 또 내가 함으로 살릴 수 있다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기도만 하셨어요. 기도가 예수님 자신을 무장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무장시켜 주는 것, 그것이 곧 기도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문제를 해결해도 내일 당장에 그 문제가 또 찾아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법은 없는 거지요.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문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문제로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정말 문제인데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하려면 필요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하는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되었던 분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수록, 어려운 일을 할수록, 힘겨운 일을 할수록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결국 예수님을 강하게 무장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화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습관화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제 딸이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이전에는 제 딸이 저랑 참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랑 있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했고, 그런데 요즘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말수가 적어지고 그래서 늘 혼자 있으려고 해요. 어디 가자 그래도 안 가려고 하고 그냥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화가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둘이 막상 앉아 있어도 뭘 얘기할 말이 없어요. 예. 그냥 뻔한 얘기 하지요. 예, 하지요. 요즘 좀 연예인에 좀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연예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요. 예. 그런데 여느 아이들이나 동일하게 요즘 제 딸이 푹 빠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핸드폰이요. 핸드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습관화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시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카톡을 보내든지 카톡을 받든지 SNS를 하든지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뭐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거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다만 이 시간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핸드폰 건들지도 마라.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요. 예. 얼마나 단호한데요. 예, 단호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지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아예 보이지도 않는 곳에 던져놔요. 핸드폰 제가만 자꾸 하면서 너는 하지 마라 만약에 얘기하면 이건 우스운 거잖아요. 예, 본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서는 핸드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이렇게 놔요. 그리고 애들 잠자면 핸드폰 잡아요. 예. 애들 잠자면 그때서야 핸드폰 잡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습관이 이렇게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의 습관은 복 중에 복이에요. 기도의 습관은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이 드셨습니까?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아니, 대답 못하시네. 생각해 보면 기도가 습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의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진리를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있죠? 이 말 참 좋죠? 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시도도 하지 않을 일도 시작의 반이라는 이 말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도전해보기도 하잖아요. 예. 아유, 내 능력 갖고 내 주변 갖고 그거 하겠어. 그거 할 수 있겠어. 그냥 미리 짐작해서 포기할 일들도 뭐 시작이 반이 되니까 한번 억지로라도 시작해봐. 그러면 반은 성공한 거잖아.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전도와 관련시켜보면 저는 기도가 반이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반이다. 전도하려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일으켜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이미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 지나도 한 번도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단 한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성공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수가 더 많아지면 참 좋겠지만 혹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저는 이미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한 만큼 전도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한 만큼 전도된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전날에 어떻게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했고요. 또 보니까 그 다음 내용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셔요. 귀신 들린 사람과 상담하고 그와 함께 대화하는 것조차도 사람의 진을 완전히 빠뜨리게 하는, 빠지게 만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함께 만나 대화하고 그를 고치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일들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밤이 되었는데도 늦은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나 또 귀신 들린 자를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쉴 수 없이 정신없이 바로 바빴어요. 너무도 바빴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상황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스케줄은 제가 짜지 않아요. 제 스케줄은 교인들에 의하여 철저히 맞춰져 있습니다. 예. 제가 바쁜 일이 있어도, 해야 될 일들이 있어도 교인들이 찾으면 그 일은 다 뒤로 미루고 가장 우선의 자리는 교인들을 우선으로 둡니다. 제 목회 방침입니다. 그래서 다 바쁜 일이 있어도 다 뒤로 밀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만나야 된다면 당장이라도 가서 만나고 미루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다급한 어려움이거든요. 다급한 문제예요. 오죽했으면 교역자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예, 저희 가정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전 다 미루고 가서 예배 드리고 상담하고 위하여 기도해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돌아와서 제 일은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일 또 하다 보면 또 밤늦도록 한단 말이죠.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설교 스타일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를 애껴서 하는 말씀을 하세요. 아, 목사님 그렇게 하시다가 목사님 목이 많이 상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다 많이 지치십니다. 그래서 좀 자근자근 하세요. 그냥 천천히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지요? 저는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차근차근 조용조용 못해요. 열정을 쏟지요. 마음을 다하죠. 제 진심을 담죠. 그래서 제일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나서요.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시간부터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참 행복해요. 그런데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또 1, 2, 3부 설교하고 또 청년부 설교도 있거든요. 청년부 설교하고 오늘 또 끝나고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장례식 예배 있어요. 예. 그리고 나면 또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또 신방 스케줄이 또 잡힌단 말이에요. 신방 스케줄이 잡히면 또 밤늦도록 성도들 만나서 또 위로해드리고 위하여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오면 완전히 탈진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눈치 없는 제 아내는 자꾸 뭐 이렇게 물어보지요. 뭐 이것도 오늘 어땠어 저거 어땠어 늘 물어봐요. 한마디도 하기 싫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5절 전반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그토록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정신없이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면 예수님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지쳤을 것이고 한계에 부딪혔을 것이고 몸으로부터 신호가 왔을 거예요. 이제는 좀 쉬어줘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밤늦도록 신방하고 돌아오면 월요일 아침에는 월요일 새벽 기도에는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월요일 새벽 기도에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저는 제 몸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이 있거든요. 제가 제 교역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죽어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엎드려 거기서 죽어라. 기도하다가 죽어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 피곤하다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수록 피곤할수록 주님 전을 찾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상해요.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충전이 돼요. 기도하는 중에 소망이 생겨요. 기도하는 중에 모든 지친 몸이 회복돼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여지없이 새벽에 나가 기도하셨어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무장시켜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우리 육신 가운데 지치게 만드는 어려운 문제가 봉착해 있어도 결국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구별해야 될 자리가 언제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토록 새벽에 나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하고 있어요. 여기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는 표현은 지금까지도 계속 전도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만 전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줄곧 전도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래요? 전도, 영혼구원이래요. 예수님이 오신 계획, 목적, 그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영혼구원,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제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듣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새벽에 나가 엎드려 기도한 제목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영혼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요? 전도의 시작은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기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무장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기도 없이 전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보니까 안 되더라.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이미 포기한 분들 계십니까? 아예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에휴, 내 주변에 무슨 전도야. 내 신앙 지키기도 버거운데 누가 누구를 전도해. 그렇게 해서 아예 포기하셨습니까? 혹 기도 없이 전도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착각이요 환상이요 교만입니다. 전도는 기도로 무장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전도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 기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전도 대상자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전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바로 기도로 출발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 가운데 전도하기를 포기하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어요. 전도하기를 포기하는 교회가 늘어가요. 왜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추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은 관심 없고 온 교회가 교회 재정이나 신경 쓰고 또 누가 어떤 직분을 맡느냐 어떤 역할을 맡느냐 그거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직분 맡든지 그분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면 되지.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 없는 거지요. 꼭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요? 다른 사람이 하면 더 기분 좋고 행복한 거지요. 현대교회의 비극 중에 비극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유창한 교회요?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을 갖춘 교회요? 아니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철저히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성장하는 곳이고 기도로 부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그룹 모임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귀찮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냥 전도하라고 하지. 개인적으로 하면 되고 뭐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혼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방법을 찾고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라. 두 번째는 교제를 가지라.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라.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 이게 순서가 여기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라 얘기하지 않아요.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선이 아님을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항상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할 때 순서를 이야기하실 때 이 네 가지 방법이에요. 먼저 축복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햇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상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삶이에요. 삶. 삶의 내용이 있는 뒤에 그 삶의 내용 기반 위에 복음을 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삶의 내용을 무시한 채 단순히 가서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갖는 거예요. 성도 안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즐거움으로 가득해서 그래서 대상자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함께 차도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더불어 교제하기도 하고 그의 피로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된 이후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전도하기가 어렵죠. 힘들죠. 그 마음 잘 압니다. 뭐 전도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가깝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밥 사준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심지어 남편, 자녀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긋지긋 안,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복음 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지요. 힘들어요. 전도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완악해져서 전도하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 그런데 그 원인이 세상에만 있을까요? 혹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자로서 거룩함을 세상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심내고 여러분 거짓말쟁이라는 말 누군가로부터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로부터 속죄받은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모든 씻길 수 없는 죄 우리의 모든 그 악한 죄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죄가 씻겨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늘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꾸 싸워요. 자꾸 서로 벽을 만들고 미워해요. 그리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 거짓말쟁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양정교회 안에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나요? 혹시 좀 미운 사람 없어요? 마음에 안 풀고 있는 사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속죄함을 받았다면 다 용서해야 맞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그 고백이 진짜라면 그러면 남의 말 함부로 못하지요. 왜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남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한 권사님이 손주를 기르게 됐는데 그 손주가 말을 곧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주에게 식사기도를 해보도록 시켰어요. 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있던 할머니의 마음이 상했어요. 한마디 표현이 할머니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상했어요. 어떤 구절이었냐면 죄 많은 우리 할머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말 처음 배우는 손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할머니 마음이 막 상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들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죄 많은 이 여종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할머니가 죄가 많구나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죄가 많구나. 그런데 자기가 죄 많은 이 여정을 용서해 주시고 라고 기도할 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데 손주가 죄 많은 우리 할머니 용서해 주시고 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로 고백하고 있는지. 결국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 그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왜 기도가 중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기도로 무장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인해서 방해를 받아요. 때론 사람에게, 때론 환경이, 때론 내면의 상태로 인하여 방해를 받아요.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이 괜히 끼어들어서 전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도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나한테 다 넘어왔다고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해서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방해 세력이 많은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교회 안 와요. 얼마나 공을 드립니까? 공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서 어렵게 해서 약속까지 했는데도 안 지켜져요.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방해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고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쩌면 교회적으로 지금이 바로 영적 공격이 가장 많을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양정교회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한참 기도할 때잖아요. 그치요? 기도하고 계시죠? 예. 기도로 강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이런 전도 축제를 하면 신천지가 기회를 잡는다 하지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 내가 이사 왔는데 좋은 교회 주변에 없습니까? 해서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전도하라고 하는데 대상자를 찾아도 대상자도 없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잘 됐지. 아이고 스스로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교회 좋은 교회 없냐고 하니까 기회 탄 거지요. 그런데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때 신천지가 작정을 하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전도축제 하나 보고 그 전도축제 할 때 기회를 엿봐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떤 영적인 공격이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더욱 교회를 굳세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도 마귀는 또 공격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바쁘게 만들 것이고 자꾸 다른 일이 생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 이때 믿음으로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넘어서십시오.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야구선수 중에 빌리 썬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처음에 교회에 나갔을 때 목사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날마다 15분 기도하고 날마다 15분 성경 읽고 날마다 15분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일평생 신앙생활 잘할 것입니다. 순수하게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5분, 날마다 15분 기도하고, 날마다 15분 말씀 보고, 날마다 15분 전도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미국 대부흥의 영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이 사람이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등장하게 된 거고요. 벌써 이 사람이 그 토양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위해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전도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알아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되도록 기도하여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플러스원 관계 전도 축제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주는
전도는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안 하고 전도하면 남는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하면서 기도 안 하면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능력받고 능력받아야 힘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전도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손만 들면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여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기도로 강하게 무장하여 그날의 승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귀한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기도로 전도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따라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적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